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고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로 우리 모두 하나 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수없이 경험할 겁니다. 이 부부싸움. 여러분은 최근에 부부싸움 언제 하셨나요? 어느 분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목사님도 부부싸움 해요? 있습니다. 했습니다. 부부싸움의 목적이 뭘까요? 가정의 화목? 아니죠. 진짜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뭐 그런 싸움이 주로 부부 싸움입니다. 근데 어느 부부가 대판 싸운 거예요. 크게 싸우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 말하기가 좀 그렇죠? 너무 크게 싸우면. 이 집에 이제 말이 없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보, 내가 틀렸어. 이 말을 하니까 아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뭘 잘못했는데?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것.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 다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내가 옳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더 오래 참은 것 같아. 내가 더 수고한 것 같아. 근데 상대방이 그걸 못 알아줘.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마음 아프고, 그래서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늘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화목하게 되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정말 탄식처럼 절규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갈라디아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어찌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너희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느냐. 만날 때마다 기뻐했고, 만날 때마다 찬양했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고 가정도, 그리고 일터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여러분 평화 없습니다. 은혜의 눈이 비교의 눈으로 바뀌고, 감사의 입이 비판, 비난의 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 되면 없죠.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도 내가 더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은 나한테는 복을 주시지 않고 저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것 같아. 하나님,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요? 왜 저 사람한테만 복을 주셔요? 봉사는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정말 은혜의 공동체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인데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생각하면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인데 어느 순간에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의 생명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깨닫고 감동하고 그랬던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신앙생활 초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제터 세미나에서 자기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겁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하나, 둘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하면 교회 안에 갈등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끼리 서로 다투고 그래서 상처 있고 그래서 정든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픔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다 돌아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교회는 오기만 하면 평안한 곳이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교회는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일터 안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조건이 좋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하나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면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는 관계는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면요, 갈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면요, 뒤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뚫고 들어가지 못할 인간의 상황은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뚫고 들어가지 못할 인간의 상황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관계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모든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쓰러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화목하기를 원하시, 화목하기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우리 교회도 다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으니까 이 보릿고개만 넣으면 우리가 산다. 그래도 우리가 머물 집이 있으면 이거 감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려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도시락 못 사간 날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빵 주는 거 그게 점심 먹었어요. 그리고 어려웠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신방 가면요, 냉장고가 두 개야. 그리고 또 냉장고 엄청 또 커.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세탁기에 탈수기에 없는 게 없어. 그런데 화목이 없는 집이 많아요. 딱 그 집에 발 딱 들는 순간 느낌이 확 온다니까요. 아주 집안에 그냥 냉랭한 집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그런 공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냉랭해져요? 왜 갈등이 있어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가요? 아니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 은혜를 잃어버렸어. 은혜가 없으면 하나됨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지금 갈라디아서 쭉 묵상을 하는데 계속 은혜가 들어있는 거 알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는 우리 교인들의 가슴을 확 열면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혜를 가득 채워서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어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자기 의의를 포기하게 하심으로. 자기 의의를 포기하게 하심. 자기 의의를 내세운 공동체는 하나 됨이 없어요. 갈라디아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게. 의로운 사람,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 나는 아닌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더 크게 해야 돼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온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오염이 다 됐어. 온전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쳐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그랬죠?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한번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잘났던, 못났던, 잘생겼던, 못했던, 열심히 했던, 못했던 다 죄인이야.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다 겸손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다윗은 성경에 한 800번 이상 기록이 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다윗을 최고로 알아요. 그래서 다윗의 별 해가지고 엄청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죠. 극진히 사랑하셨죠. 왜 사랑했죠?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 그랬나요? 다윗이 의로워서 그랬나요?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무서운 죄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그는 살인을 했어요. 그는 간음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왜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없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앞에는 항상 제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태중에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제가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세례 공부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죄인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세상은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투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요. 이 부부들 간에 왜 가정에 화목이 없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다른 집은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은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서 내가 옳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 준 거 고마워해야 된다 이게. 왜 고개 숙여 날 봐야지 날. 네, 날 봐야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 그 집에는 화평이 없어요. 끝없는 투쟁이야.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장로님 어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제가 저도 초반에는 그랬죠. 지금은 어떡하세요? 무슨 얘기만, 언성만 높아지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아내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그 집에 싸움이 될까요?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아니, 간단하다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어요? 기억하셔요. 아빠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우리는 죄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을 왜 주셨냐 이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니까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닫고, 아이고, 내가 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없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가면요, 그리스도는 뭐냐? 은혜예요. 저 십자가 위에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흐르고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다 은혜라니까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다 용서 받은 사람이니까. 잘난 게 없잖아요. 다 마찬가지지. 제가 우리 교인들의 회사를 이렇게 종종 갑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내일 모레 10월에 16일 날 또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가면 또 그 회사의 분위기가 다 느껴져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사장님인데 일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며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 회사는 월요일 날 첫 시간을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전 직원이 나와서 한 400명, 500명 되는데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제일 앞에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회사의 대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모든 회사 직원들 그 회사에 가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다 흐르고 있어요. 직원들의 마음에도 사역하는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그러니까 매출도 오르고 실적도 오르고 자연스럽게 더불어 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는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부유하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여러분 보셔요. 우리 지금 그런 말씀하셨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보셔요. 여기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있죠? 그 가지는요 다 다양해요. 어떤 가지는 굵고 어떤 가지는 가늘고 어떤 가지는 또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고 어떤 가지는 또 적게 맺고 다양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 그 모든 가지는 다 나무 줄기에 붙어있죠. 나무 줄기에 붙어있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게 없다니.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주님께 붙어있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끝없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와도 직장에 가도 이웃을 만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끝없이 흐르니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은 화목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면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도 바뀌어, 옷도 바뀌어, 행동도 바뀌어, 생각도 바뀌어, 비전도 바뀌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죄 아래에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가만있어요. 아멘이 없으셔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셔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모든 것은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 안 받은 분이 있어요?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율법으로는 우리 다 죽었어요. 다 심판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다 하나예요, 하나. 아멘입니까? 이제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만, 내가 약간 불안해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그 오늘 이제 작년 왔죠. 그 작년 하면 우리 또 가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 충신교회? 다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다 가족이에요.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영국을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비만 복장을 해가지고 침투를 한 거죠, 왕궁에. 근데 발각이 됐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직접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재판장으로 나선 거예요. 그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뭐예요? 암살하던 그 죄인이 앞에서 딱 손을 들더니 여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여왕님, 제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여왕이 용서? 그러다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면 그 대가로 너는 뭘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왕님, 조건이 붙은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져야 진짜 은혜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여왕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은혜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네. 말은 맞잖아요.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그를 석방시켜줬어요. 어떻게 될게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그녀는 여왕을 위해 일평생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고 그녀보다 더 신실한 요정은 없었다.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가슴을 열면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그 마음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한테는요,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판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 내가 지금 은혜로 사는데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딱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은혜 입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 중요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 성도들 사랑하고, 우리 가족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우리 동료들 사랑하고.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 중심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한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랑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동료도, 우리 교우도, 우리는 사랑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